그래서 PNG4를 풀가동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문을 다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네. 그렇게 하니까 야 그럼 우리 어떡할까? 라고 하니까 그 청주 M15라는 펩이 있는데 원래는 랜드플래시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공정 펩이고 굉장히 비싼 돈을 들인 전공정 펩인데 야 지금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어. 그냥 이걸 HBM으로 돌려. 라고 해서 후공정 펩으로 다 전환을 시키거든요. 네네. 근데 전공정 후공정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개조를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수백 대를 6개월 안에 다 바꿉니다.
네.
다 바꿔서 엔비디아랑 여기서 요구하는 물량을 다 맞춰내는 거죠.
압권 복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드릴 건데 요즘에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슈퍼 모멘텀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화제가 됐냐면 요즘에 언론 보도상으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 책을 직접 쓰신 저자분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플랫폼 9와 4분의 3 이인수 기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도 매우 익숙한 김원장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출연자입니다.
아, 그렇죠.
네, 출연자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진행하는 거 보셔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김원장 선배?
저야 뭐 방송하고 글 쓰고 하는 게 업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슈퍼 모멘텀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이게 어떤 책인지 우리 이사님께서 좀 약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 회사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제 플랫폼 9와 4분의 3은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전략 컨설팅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영역은 그 이제 기업들의 그 비즈니스나 비전 같은 거를 어떻게 잘 시장에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 내러티브를 좀 설계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거를 가장 최전선 설명하는 사람이 CEO들인데 그 CEO들의 브랜딩, 그다음 리더십 이런 거에 필요한 전략과 커뮤니케이션을 저희 컨설팅해드리는 이제 기업 인데요.
네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또 리더에 대한 사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던 중에 이제 요 2, 3년은 계속 AI가 시대의 화두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그것을 이렇게 끌어가고 계시는 리더들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됐고 그 와중에 이제 당연히 하이닉스가 기업의 사례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 이 회사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시게 됐다. 근데 제 책을 딱 보면요. 일단 책부터가 굉장히 미니멀리즘합니다. 원래 미니멀을 좀 좋아하세요?
아니, 뭐 저희도 이런 대중 출간을 해본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어서 무슨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닌데 저희는 나름 이제 애플 스타일로
애플 스타일로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담긴 의미는 네네.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칩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가로 1cm, 세로 1cm거든요. 근데 실제 HBM의 사이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HBM이 그래서 사실 이 칩 하나를 설명해서 보여드리면 이 책에 뭔가 설명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 이제 이 띠지를 벗기고 나면은
네.
이렇게 이 딱 칩만 가운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표지를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임팩트 있는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의미는 사실 이렇게 작은 칩 안에 지금 12개까지
그렇죠,
쌓고
네.
있잖아요. 코어 다이를
네.
그리고 또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TSV라는 기술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구멍을
뚫는데
네.
그 구멍이 1024개이고 네. 지금 2048개를 뚫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의 집적도 그다음에 세밀함 뭐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해 보시라는 의미로 한번 저희가
압권이나 3% 시청자분들은 기본적인 기술 이해는 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좀 유명세를 또 타게 된 게 최태원 회장이 직접 젠슨 황에게 99치킨에 가서 전달했고
네.
젠슨 황 CEO가 그 또 이게 직접 그 언론사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서 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좀 화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네. 그렇게까지 되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저희가 이 책이 나온 게 1월 말이에요.
네.
근데 1월 말에 인쇄소에서 막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쇄가 딱 끝나는 그날 아마 마침 최태원 회장님이 밖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책을 좀 미국에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네.
연락이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는 인터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인터뷰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는데 인쇄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인쇄소로 바로 가셔서
네.
막 나온 책을 비행기에 실어 가실 수는 있다.
네.
이렇게 해서
30 몇 권 실어
그래서 진짜 간신히 비행기에 실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랬는데 오. 그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 2월 11일에 15일에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아, 젠슨황하고 그 최천 회장이 만나신 자리에 이게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만세를
다른 불렀죠. 뭐 리사수나 뭐 샘 알트만 준다 그랬으면 안 싫었는데 젠슨황이니까 뭐 리사수라든지 샘 알트만이었으면
안 보냈어요?
아, 사서 봐라. 아,
사서 봐라.
오픈AI가 보면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농담인데. 뭐. 아,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한글책이잖아요.
네네.
젠슨황이 워낙 쇼맨십이랄까요. 퍼포먼스를 잘하기 때문에 네. 아주 그냥 반갑게 그 사진이 그냥 나가서 지금 대만에서도 이야기 나왔다면서요.
뭐 대만하고 또 네. 일본에서도 이거 번역 혹시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제안들이 오기는 와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언론까지 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많이 팔렸어요?
저희가 지금 한 15세 정도를
15세요?
곧 이제 예,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3,000부씩 15
예. 3,000부씩 15세요? 어마어마한 건데 보통 아니 만약에 2,000이에요.
이기저 책 수면 그 정도는 안 팔려요.
아니 뭐 20만 부씩 팔리는데. 아니 초반 네. 기록이 좋다고.
800, 300 이후에 20만 부 없는 걸로.
네. 아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하이닉스를 만든 것이 천운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15세까지 네.
우리는 이제 네. 네, 우스갯소리로 네. 누가 많이 샀을까? 물론 하이닉스의 HBM 그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맞아요.
기간을 거친 다음에 SK에 인수되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우리 경제에서 또 AI 혁신에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네.
아, 그런데 사실은 하이닉스 사람들도 궁금하겠고 뭐 우리나라의 웬만한 이 컴퓨팅 하시는 엔지니어분들도 궁금하겠지만 네. 우리 속으로는 삼성전자에서 많이 샀나? 아, 어떻게 만들었지? 아. HBM을 만드는
네네.
이제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록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맞아요.
이게 뭐 우리 민족이 만든 수많은 기술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AI 혁명, 우리 일상을 바꾸는
네.
혁명의 그 추동력이 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가.
네.
또 SK가 인수를 했지만, 뭐 최태원 회장이 어떤 일을 했냐, 이거보다. 경영자들이 순간순간에 어떤 판단을 했고, 그것이 어떤 결정,
맞아요.
결과로 이어졌는가. 거기에서 또 능력과 운은 얼마나 작용했는가. 또 이 사람들이 그 능력과 운을 얼마나 균형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나.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파고에 대한 우리가 그 기업의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아마 네.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어제도 저희가 작은 서점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서점에 다른 대기업에서도 좀 책을 사러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점 되게 예뻐요.
아, 그래요?
텍스트북이라고? 네. 나온 김에 홍보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서촌에 있어요.
서촌에. 네. 아, 네. 그 분위기 작아요?
제법 커요.
아, 그래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작은 서점은 아닌데.
네. 박영만 회장의 출판 기념회 같은 거.
아, 그런 것도 하시고. 오, 그러셨구나.
네. 아, 근데. 예쁜 공간이에요.
근데 저도 안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HBM, 지금 단계에서 돌아보면, 오, SK 하이닉스가 HBM 잘하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네. 치고 나간 건 SK 하이닉스라는 측면에서.
네.
그러면 왜 그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버릴 때 이걸 고수했으며,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가 인공지능이 터져 나오면서
네.
이 HBM이 수혜를 입게 된지 이런 과정들을 누군가 정리를 해주고 이게 역사의 한 장으로 남게 된다면 나중에 경영자들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또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기록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언더독 스토리라고 했어요. 언더독은
네.
뭐예요?
저희가 왜 언더독은 이제 항상 빅리더라는 큰 기득권 어떤 1등에 있으면
네.
그걸 도전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늘 이기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1등하고 싶다는 갈망에 있는 존재들이고 예전에 그 혹시 애플이 지금 애플은 뭐 아성의 제국이지만
네.
예전에 IBM에 도전하는 언더독이었거든요. 80년대 생각해 보시면 그때 1984라는 그 조지 오웰의 그걸 오마주해서
네.
IBM에 이렇게 도전하는 빅브라더로 묘사해서 도전하는 광고를 찍어서 엄청 유명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의 그때는 애플과 IBM에서 애플이 언더독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하이닉스도 보시면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가 이렇게 1등과 그다음에 그거에 도전한 도전자 이 존재를 항상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는데 그거를 이겨보고 싶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HBM을 시작했던 게 이제 제 시작이었죠.
그러면 이 책은 네. 단순히 이제 공부를 해서 쓰신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인터뷰를 해서 쓰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모두 34명인가요? 31명인가요?
31분 정도였던 네. 것 같습니다.
최태훈 회장. 네. 네.
그래서 네. 하이닉스에서 주로 이 HBM 개발에 이제 많이 관여하셨던 네. 주도하셨던 분들도 인터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시레빌드과 그다음에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또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저희는 뭐 그렇게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 네. 이런 그림이구나라고 이제
현대에서 계열 불리는 게 2001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인수된 게 2012년이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뭐 쫄병이거나 선임 연구원 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C레벨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기술 스텝 분들이에요. 네. SK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니까 얼마나 그리고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온 분들이잖아요. 네. M&A 위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사실은 근데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또 기술에 대한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네. 들을 수 있었죠. 우리가 언더독 이야기라고 했지만 네. 사실 언더독 그러니까 2등의 승리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을 기술 하나 지고 있다가 그것을 역전하는 스토리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짜릿하죠.
네. 짜릿한 거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네. 쓴 거예요.
아, 네. 그 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함으로써 네. 거의 31분
그분들 정말 침 튀기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겠어요. 그 그러니까. 역전 스토리를. 네. 근데 그분들 좀 어때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 힘든 기간을 거치다가 이제는 거의 누구나 가고 싶은 회사가 SK 하이닉스가 됐고 요즘에는 이제 뭐 선짜리나 아니면 그 미팅 나갈 때 SK 하이닉스라고 하면 다 먹어준다는 그 정도로
그런 근데 거기에 있잖아 의치 한수 앞에 하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는 결국 사업이 잘 되면서 성과금이 높아졌다는 것도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분들도 성과금 많이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C레벨 계신 분들
그러겠죠.
그렇죠. 네. 네.
좀 기분 감회가 어떠시대요? 뭐. 아 돈에 대한 것도 안 물어보셨구나. 아, 또 이게 아,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선비적으로 아, 돈에 대한 거 안 물어보셨어.
네. 우리가 네. 어떤 거대한 기술 그리고 지금 이제 3조 4천억에 인수한 회사예요.
네.
근데 지금 지난해 얼마 벌었어요?
47조?
46조, 47조 정도. 네, 네. 올해 뭐 100조 넘어갈 거라고 다들 네. 시장 전망이 100조에서 지금 150조 넘어, 우리 이 앵커가 더 잘 알겠지만 시장 전망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잘했다, 아, 대단했다. 이렇게 기술하는 건 또 그분들도 다 우리가 이렇게 잘 해냈습니다.
네.
그걸 기술하는 건 사실은 큰 의미는 그쵸.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다운턴이 있었고 어떤 업턴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그 위기에서 어떤 결정을 했고 뭐 어떤 실패를 냈고
그쵸,
네. 네. HBM2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굉장히 진짜 망작을 이어갔다 저희가 이렇게 썼는데 폭망했거든요. HBM2 완전히 시장 다 뺏기고
네.
근데 그때는 사실 본격적으로 어떤 AI가 우리 일상에 오기 전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게 HBM2 2로 가는 게 한 6년?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제품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로직 컴퓨터의 용량이 슈퍼컴퓨팅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보의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것이 과연 누가 어떻게 뭐 서버에 했을지 뭐 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있었겠죠. 책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만들어놓고 팔로 다녔더니 가격은 너무 비싸가지고 어떻게 비유했죠? 무슨 차에 저
슈퍼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 HBM이 써있던 곳이 예전에 그 그래픽카드라고 그래서 네. 게임하는데 필요한 그 그래픽카드에 네. 들어가는 메모리 칩이었거든요. 근데 그래픽카드를 소화하기엔 이게 너무 비싸고 고사양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슈퍼카다. 이거 슈퍼카 메모리다. 이렇게 시장이 없는. 네.
그러면 우리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네. 하죠. 처음 시작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대 반도체와 네. LG 반도체가 있고 왜냐 태초에 삼성 반도체가 있었으니 네, 네. 당연히 우리나라 산업에서 그쵸. 현대도 하고 싶고 LG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 후반에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이제 결국은 그때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네.
우리가 LG 반도체를 현대 반도체 갖다 붙이고 2001년에 계열 분리가 되던가 그렇죠?
네, 현대로부터 떨어
아 2000년에
네. 2000년에
그리고 네. 이제 2001년에 책에서 나오는 것지만 도대체 이게 이제 채권단이 이제 출자 전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국민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도대체 이 애물단지 하이닉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제 이름 바꿔요 하이닉스라고 네. 현대 반도체에서 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백분 토론이 열렸을 정도니까 정말 애물단지였던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책에 나오지만 2002년 2001년 이럴 때 이제 마이크론이 인수한다고 들어왔을 때 하이닉스의 이사회 10명 전원이 거부해서
네.
만약에 마이크론이 인수했다면 네. 그럼 이제 메모리 시장의 플레이어는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둘만 그래서 네. 이제 어쩌면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의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플레이어 한 명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그런 의지도 우리가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제가 이름을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네.
당시에 외환은행의
사외이사에서 어떤 분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일화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이크론 매각될 네.
마이크론 인수가 무산되기 1년 전에 정부가 그때 이제 DJ 정부잖아요. 네. 우리가 IMF 이후에 가급적 구조조정을 막 많이 하고 또 외국 자본의 문을 막 활짝 열 때잖아요. 네. 외환은행 우리가 매각할 때잖아요.
네. 네.
그때 자기가 그 외환은행 이사회에 갔는데 외환은행 행장 누구분이 정부의 그런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팔면 안 되겠다. 이 기술력을 우리가 팔면 안 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사임하셨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은행장이 교체가 됐죠.
네. 은행장이. 아, 그래요? 아, 네. 안 팔겠다고 했다가?
그래서 은행장이 바뀌고 그리고 매각이 급물살을 타면서 네. 진행이 됐는데 네. 결국 이사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거부가 된 거죠.
네. 마이크론이 그래서 못
네.
사갔다.
네. 네.
자, 여기서 퀴즈. 그때 주가는?
하이닉스요?
네. 하이닉스 주가. 지금은 뭐 90만 원, 100만 원 하잖아요.
5만 원? 얼마였어요?
너무 비싸게 부르셨다.
아, 그래요?
조금 더 싸죠.
만 원? 어디까지 낮춰야 돼요?
2001년인가?
2001년에 아니요. 그 하이닉스 매각 직후 매각 무산된 직후에 135원까지 내려왔었어요.
135원이요?
네.
2002년 오. 하반기나 되겠다. 2001년도에 1200원 해가지고 그때 디스 담배가 1400원이었대요.
네네.
담배값보다 싸다 그랬는데 이제 무산되고 나서는
너무 떨어진 거죠.
최저점을 찍은 주가가 135원이었다.
135원.
네.
그러니까 이 애물단지가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2001년, 2002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2012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인수까지. 네. SK가 인수한다 그러니까 또 SK텔레콤 주가가 폭락하는 거 있죠.
아, 그래요?
STX가 지금 사라져버린 STX가 인수한다고 그러고 그전에 또 현대가 거니까 현대중공업이 인수한다고 그러고 현대중공업이 인수한다다가 그럼 또 안 한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주가가 올라가고
네네.
아. STX가 인수 안 한다 그러니까 또 STX 올라가고. 주가 SK가 인수한다니까 텔레콤 주가가 폭락하고 이 회사가 무려 그런 회사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상처였네. 그러니까 이것만 이걸 가지면 망한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었던
때였네요. 큰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 제조업이니까 네. 여기 또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고 KPX가 워낙 크니까 네, 네. 여기에 투자하면 제2의 삼성자동차처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러면 그러다가 네. 2012년까지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 2012년까지의 이야기는 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어쨌든 이 사람들이 똘똘 이제 뭉쳐 굉장히 어려운 이제 궁핍한 보리고개 같은 시절을 네, 네. 보내는데 그 시기를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스스로 극복을 해내는 어떠한 자기들만의 서사를 만들면서 네. 사실은 이제 그 채권단의 그 워크아웃도 빨리 졸업하고 이제 10년 체제 하에 채권단 체제 하에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살아남은 거죠. 네.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거를 이제 그러한 근성을 최태원 회장과 SK에서 주목을 하고 아, 저기를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2012년에 이제 SK가 SK텔레콤을 통해서 인수하는 그 순간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사실 반도체 산업은 SK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회사에 가장 주목했던 어떤 저력 같은 거는 아, 이 회사는 사람들이 진짜 근성이 있다. 독하게 일한다.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일한다.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에 독하게 하잖아.
그런 근성이 좀 SK에 필요하다. 왜냐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당시 2012년에 보시면 가장 한국에서 1등 기업에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자극이 되는 근성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약간 너무 안정감 있게 회사가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러한 좀 이렇게 섞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것처럼 그때 경영하는 사람들은 CEO라든지 대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영을 하느냐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3조 4천억에 인수를 하는데 네. 이게 다 구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럼 채권단이 가져가서 빚 그쵸. 갖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주를 가급적 많이 발행해달라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신주를 해야 새 돈이 하이닉스 국간으로 들어가니까 또 채권단도 국민 돈이니까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신주 부분을 많이 이렇게 기어이 줄다리기를 해서
네.
그게 한 2조 3천억 1조 2천억만 구주에 그러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제 본전을 거의 회수했는데
네.
인수하고 주가가 조금 올라서 이제 국민들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채권단도 적당한 돈을 챙겨주면서 하이닉스 곳간에도 2조 3천억의 최소한의 탄환이 남는 네. 그런 결정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PMI 과정 인수 후에 합병하는 과정 같은 것도 네. 이제 우리가 뵀던 분들 중에는 이제 당연히 점령군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정말 십몇 년을 여기 아오지 탄광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나오는데 진짜 이제 굶주리고 버틴 분들 아, 그런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힘과
기다려주는
그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제 HBM 개발에 가녀셨던 분이 하신 말이고 HBM 성공의 그 어떤 곡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도 인상적인데 X축이 시간이고 네. 이제 Y축이 어떤 성과 퍼포먼스라면 이거는 이제 어떤 자기들은 그 버티는 힘, 그다음에 그 버틸 때 기다려주는 힘 Y축 네. 그것이 이제 만나서 그냥 95% 선에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이제 우상하면서 치솟는 성과가나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되게... 나오는 시점은 거의 임계점에 한 95% 정도 왔을 때 성공할 수 있는데 네. 그럼 95%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는데 필요한 것이 버티는 힘이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다려주는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사람 사실 말이 하이닉스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현대 반도체 사람들이 네. 여기는 또 LG도 와 있고 이게 이제 SK 사람도 오고 네. 그래서 점령군이 올 거다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수천 명 지금 3천 명 가까이 되죠. 그때 SK에서 온 사람은 뭐 회계 담당자 뭐 이런 네네. 거 50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네.
문득 궁금한 게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래 안 팔기로 마음 먹은 건 잘 됐고 2012년에 SK 쪽에 인수된 것까지도 좀 이해는 된대. 사실 중간에도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고 근데 네. 2007년쯤에도 굉장히 반도체가 네네, 좋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가 그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럼 그 반도체 사이클 이때는 뭐 어떤 해프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그래도 주목을 받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기사들 보시면 2000년 중반 이후가 지나면 하이닉스 어떻게 회생했나 이런 기사들 제법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KBS였나 어디에서 극복의 기록
아닌 것 같다. 네,
그 극복의 기록 3000일의 극복의 기록 뭐 이러한 다큐를 찍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인터뷰한 분들이 이제 나중에 집에서 방송으로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이닉스가 거의 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그도 회생해서 워크아웃도 졸업하고 자기들끼리 자생하는 그 조직이 되었나를 또 주목하는 네. 얘기들도 많았어요.
네, 그러면 네. SK에 딱 합병되고 나서는 좀 어땠었어요?
이제 그전에는
그때는 일단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제 자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자본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든든한 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퀄컴의 밸리데이션 윈도우라고 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퀄컴의 AP 당연히 퀄컴이니까 AP 만드는데 네. 그게 이제 들어가는 메모리 같은 거 한번 들어와 볼래? 하는데 그 자격도 못 얻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밸리데이션 윈도우를 좀 열어달라. 자기들이 가서 만나면은 뭐 되게 뭐 그냥 C레벨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최태훈 회장이 가갖고 퀄컴 회장한테 우리 여기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참여해버리고 실제 그래서 메모리를 납품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이제 꼭 배고픈 과정을 이겨내고 네. 2012년부터는 이제 자본이 투입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HBM에 주목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정보의 병목을 해결할 이 그러니까 고대역폭에 네. 우리가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설령 계속 개발하더라도 네. 어디에 팔 것인가. 2013년 15년 이 무렵인데 2013년에 책에 나와 있지만 이제 저 바다 건너서 미디어 쪽에서는 젠슨 황이 자기 사무실에 GPU 기반의 대규모 이 병렬 컴퓨팅 이게 이제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는 네. 걸 찾아낸 거지. 그렇지만 이제 정보의 병목을 문이 좁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네. 이게 내 인생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여기서 OIALO라고 화이트보드에 썼다는
네. O 뭐라고요?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라고 썼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꿈이 만나진 못했지만 네. 이미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 기술력을 어딘가는 팔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이 가격에 누가 사지? 이러고 있었고 저쪽에서는 이미 거대한 슈퍼컴퓨팅의 꿈을 세워놓고 GPU를 통한 그것이 이제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 기술을 그냥 계속 개발을 한 거고요. 네. 또 엔비디아나 AMD는 이런 쪽으로 뭔가 GPU나 이런 걸 만들면 이렇게 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길로 또 간 것인데 네. 그 중에서도 젠슨왕이 훨씬 더 눈이 좀 밝아서 이거를 GPU를 우리 원래 게임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병렬 컴퓨팅, 가속 컴퓨팅을 하면 이게 연산을 훨씬 더 빨리 돌리는 기술이, 그러니까 이게 되네? 네. 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럼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각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만나게 된 거죠.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네. 아까 처음에는 GPU에 넣으려고 했다가 이건 슈퍼카예요. 이거 못 네. 넣어요. 라고 했다가. 네네. 젠슨왕이 어느 순간에 그러면 지금 한번 넣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네.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네. 아까 그 HBM2가 폭망을 하고 네. HBM 2E부터가 사실상 이제 진짜 HBM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네. 이제 2019년, 2020년, 2020년쯤 네. 양산이 됩니다. 되는 것 네. 같죠. 네. 이제 네. 가서 이제 시연을 해보고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네. 이제 AI 시대가 사실상 그때부터 열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니드와 이쪽에서의 공급이 딱 맞았는데 그럼 HBM 2E는 뭐 어찌어찌하다 됐느냐? 뭐, 그러니까 그 망작을 이어가는 그 수년 동안 네.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잘 아시는 MR머프라는 기술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적층의 메모리를 한 방에 몰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나오면서 말은 쉽게 하지만 이거 과정 동안에 이때 이제 아오지게 탄광에 끌려갔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표현대로.
2015년에 HBM1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HBM1이 나왔던 이건 슈퍼카야. 이건 시장이 없어. 안 팔릴 것 같아. 이런 평가가 다수였는데 네. 그래도 우리는 기술력이라도 1등 해보자. 그러니까 계속해. 라고 해서 HBM2를 개발했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망작이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포기할 거냐? 아니 아니 여기서부터 포기는 못하겠어. 계속해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 개조해 라고 해서 HBM2E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MR머프라는 아무도 하지 않는 공법을 도입을 해서 네. 이제 굉장히 또 확 성능이 확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네. 그 제품이 성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마침 그 당시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A100이라는 AI 칩을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챗GPT에 한 1만 개 정도 들어가서 학습에 쓰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A100에 들어간 게 HBM2E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HBM2E랑 A100이 만나서 챗GPT를 구동시키는 그 핵심 엔진이 되어준 거죠.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납품하기 전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네. 아까 말한 MR머프 같은 것도 이제 50개 성분을 집어넣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뭘 집어넣어야 도대체 이게 네. 그 손톱만한 거예요? 이제 그 TMP4죠? 팹 그게 그것도 한 5천억 들여서 통합 후공정 팹을 만드는 네. 이런 결정들. 지금 보면은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네. 지금 보면 납품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네. 기술이 개발되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잘 네.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 사실
대단한 결정이죠.
우리가 인공지능이 열리기 시작한 건 2022년 말이라고.
네, 맞습니다.
2022년 11월에 처음으로 오픈 맞습니다. AI가 처음으로 챗GPT를 네. 사람들한테 네. 공개를 했으니까 그게 시작이라고 치면 사실 2020년에 HBM2E를 네. 개발해 놓고도 네, 네. 사실 팔 곳이 마땅치 않았던 시기였을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알죠.
그 전에 네, 사실은 그 하이닉스 안에서도 인터뷰를 해서 들어보니까 야 이거 정말 되겠어라고 회의론이 이제 좀 아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된 시점에 HBM3 정도 되어야 되고 그 전까지 한 HBM1, 2부터 2E까지 한 7, 8년의 세월은 계속 야 이거 되는 거야? 이거 계속 할 거야? 야 이거 돈이 너무 안 되고 투자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거 기술도 너무 어려워. 그런데 가성비는 떨어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당연히 됐죠. 조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뭐 의사결정자들의
박성욱 네. CEO라고 이제 그 처음 하이닉스의 네. 첫 기술 엔지니어 출신 CEO신데 네. 그분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신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더 오히려 신선했는데 아니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시대가 올 거고 또 우리는 기술적으로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그냥 경영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 물론 이 들어가는 돈과 투자금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네. 하이닉스가 사정이 항상 좋았던 것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회의론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거를 뭐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식의 심각한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도 그 질문을 당연히 했고 네. 저는 몇 분 안 했고 이인수 기사는 정말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어떻게 멈춰? 거기서 어떻게 멈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왔는데 이걸 네. 어디에 쓸까?
네.
누가 우리 걸 사줄까? 네. 물론 그때도 납품은 되고 있었고 2017년, 2018년에 이제 슈퍼사이클이 한번 왔고
네네, 그렇죠.
장사 좀 하고 현금 좀 쌓아놨다가 2020년에 코로나 와서 갑자기 호황이 왔다가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메모리 겨울이 와, 혹한기가
바로 왔죠.
왔죠. 네. 그게 2022년 그렇죠. 이렇게 네.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분당 사옥 팔고 뭐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네. 차입금 계속 늘어나서 그다음에 차입금이 32조까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나서 아까 말한 그 PNT 4펩을 닫을까 해서 실제 닫지는 않았죠.
안 닫았어요.
닫을까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 고로 멈추는 네네.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해서. 우리가 주문이 취소가 되니까 네. 야 이거 이제 공장을 꺼야 되겠다. 못 돌아갈 것 같은데 꺼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 하고 있는 와중에.
와중에.
야, 주문 취소한 거 우리가 취소할게 이렇게 된 거죠. 챗GPT.
챗GPT가 나오는 몇 달 만에.
아 2022년에.
2022년 말. 2023년 상반기.
아 2023년 상반기에. 상반기에. 안 그래도 그때 오더컷 나갖고 엄청 고생했었어요 네네. 다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야, 그걸 아는 진행자랑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시점을 보시면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2022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오더컷이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하이닉스도 이제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고 다른 메모리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그래서 계속 오더컷이 들어오니까 네. 야 이러다가는 이제 우리가 PNT4에 있는 아예 반도체 장비를 꺼야 될 것 같아. 이거 고민을 해보자라고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엔비디아에서도 챗GPT를 이렇게 설 줄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데 야 잠깐 기다려봐 이거 그렇게 하더니 야야야 우리 주문 취소한 거 다시 취소할게 전부 다시 다 만들어줘 물량 최대로 만들어줘 다 땡겨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고객사들에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숨이 이제 하이닉스는 격자가 쌓여서 잠깐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인데 네.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더가 들어오는데 네. 만들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PNT4를 풀가동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문을 다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네. 그렇게 하니까 야 그럼 우리 어떡할까? 라고 하니까 그 청주 M15라는 펩이 있는데 네네. 그 M15라는 맞아요. 펩이 원래는 랜드 플래시 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전공정 펩이고 굉장히 네. 비싼 돈을 들인 전공정 펩인데 야 지금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어. 그냥 이걸 HBM으로 돌려. 라고 해서 후공정 펩으로 다 전환을 시키거든요. 네네. 그리고 근데 전공정, 후공정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개조를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수백 대를 6개월 안에 다 바꿉니다.
네.
다 바꿔서 그 지금 엔비디아랑 여기서 요구하는 물량을 다 맞춰내는 거죠.